빌립보서 56번 메시지. 염려함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첫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사상은 앞에 3장에서 표현된 것만큼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해 쫓아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 다음 4장에서 바울은 언뜻 보기에 아주 평범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그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상을 위한 목표를 향하여 추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다. 나는 뛰어난 부활의 목표에 이르기를 원한다. 왜 당신은 나에게 염려에 대하여 말하는가? 많은 빌립보서의 독자들이 처음 3장은 귀하게 여기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4장이 1장부터 3장까지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열흘 전에 나는 빌립보서의 처음 3장을 내가 4장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에게는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높은 지점에 올라간 후 4장에서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바울의 글이 왜 갑작스레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결을 배워야 할 필요. 4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 언급된 것들을 행하려면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힘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4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뛰어난 부활을 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능하게 하는 분이신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간단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비결을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비결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에서 언급된 관용은 평범한 관용이나 윤리적인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관용, 즉 그리스도의 영적인 속성 또는 미덕입니다. 이 관용은 우리의 관용이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관용, 즉 그리스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관용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바울은 4장 5절에서 어떤 다른 미덕을 언급하는 대신 관용을 언급합니까? 만일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나 친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했다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나 친절이나 겸손 또는 어떤 다른 인간의 미덕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관용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누가 관용에 대해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일 열흘 전에 관용을 정의하도록 요청받았다면 나는 관용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천연적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왜 4장 5절에서 어떤 다른 미덕을 말하는 대신 관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바울은 또한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감히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이미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 것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가운데에서 아무 것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없으며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은 1장, 2장, 3장에 대한 바울의 결론의 말의 한 부분입니다. 그가 4장 1절부터 7절에 말한 것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확대함과 우리의 본으로서 그리스도를 취함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암과 목표를 향하여 추구함과 뛰어난 부활 안에서 삶에 대하여 쓴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3장으로부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음을 압니다. 4장 1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열쇠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용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합당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며, 즉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바울의 말은 그분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선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한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3절은 계속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들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 두 자매들은 나의 동역자들이지만 그들은 최소한 얼마 동안은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 나는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도울 것을 권한다. 이 자매들은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복음 안에서 그와 함께 힘썼으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잠시 동안 주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도 갖지 못하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기뻐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와 하나가 아닌 이상 당신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위치에 관한 한 당신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성도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심지어 한 형제나 자매와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그들과 하나가 아닌 한 명의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들이 애찬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다 합시다. 어떤 자매는 다른 자매가 봉사하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봉사하기를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 자매와 멀리 떨어져서 걸을 것입니다. 그 자매와 멀리 떨어져 걸음으로써 사실상 그녀는 주님 밖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봉사하기를 거절하는 대신에 그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봉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공장에 고용된 어떤 사람이 일을 잘 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를 해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는 아무도 고용된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해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가족으로 태어났으면 가족의 구성원에서 해고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으로 태어났으며 교회의 구성원에서 해고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도들을 멀리하거나 그들과 함께 봉사하기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훈련해야 합니다. 염려함이 없음. 만일 우리가 관용을 훈련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때마다 우리의 염려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관용을 훈련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관용은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은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훈련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염려가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실제적인 상황을 만지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만족함.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충분한 방법으로 관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쉽게 만족하는 것, 심지어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만족하는 것은 엄격한 방법으로 정당한 것과 대조됩니다. 관용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편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의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차가운 음료를 제공함으로 매우 불만스러워 그녀가 행한 것을 책망한다 합시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며 매우 엄격한 방법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만일 그 형제가 아내를 향하여 관용을 보였다면 그는 그녀가 무엇으로 봉사든지 만족했을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 웨스트는 그의 단어 연구에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만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달콤한 사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단어는 자기 통제, 인내, 온건, 친절, 온화함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인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관용을 행사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미덕을 행사하는 데에서도 실패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차가운 음료를 그에게 주어 그가 이에 대하여 불평한다면 그는 그때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미덕도 전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결코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만족하고 그의 아내를 향해서 관용을 행사하며 그녀를 비난하거나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관용 안에서 하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보일 것입니다. 그의 관용은 인내, 겸손, 자기 통제, 주님을 앙망함, 심지어 주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 주권자이심을 시인하는 미덕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기 흉하게 처신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말 또한 관용의 부족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실패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관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관용이 부족함으로 편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 많음도 관용이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면 우리는 평강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관용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에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평강은 관용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함. 바울은 관용이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관용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1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관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산 것은 관용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곧 그가 그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이유는 관용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 의하여 체험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간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면 우리는 체험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를 마음 상하게 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열쇠는 관용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관용은 온화함이나 겸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서의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모두에서 우리는 관용의 생명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용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왜 바울이 4장 5절에서 관용을 말했는가에 대해 깊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의 실패와 패배는 우리에게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관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엄격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는 땅 위에 계셨을 때 관용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매우 엄격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관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많이 기도하셨지만 기도에 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으며 그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가까우심. 관용에 대하여 말한 후 바로 바울은 계속하여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적했듯이 나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가리킨다는 이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체험에 따라서 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강화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지 않은 것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관용을 보이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에게 뜨거운 것 대신에 차가운 음료로 봉사할 때 그가 주의하는 것은 음료입니까? 주님입니까? 만일 그가 주님 대신 음료에 대해 주의한다면 그의 체험에 있어서 주님은 멀리 계시고 음료만이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관용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다루는 데 엄격하며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엄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까우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만족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의 상황에 대하여 달콤한 사리로 그들을 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즉 관용으로 표현되는 뛰어난 부활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부활의 표현. 나사렛 사람인 예수는 관용으로 충만한 생명을 살기 위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사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뛰어난 부활 안에 있는 생명만이 관용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관용은 사실상 뛰어난 부활 안에, 즉 옛 창조 대신 새 창조 안에 있는 생활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단지 친절하거나 참을성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관용을 통하여 표현된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들을 깊이 관심함. 우리는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관용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다룸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령 한 자매가 다른 자매를 교회 안에서 봉사의 방법을 개선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합시다. 도움을 제공하려는 그 자매는 그녀가 교정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기대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는 또한 교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영 안에 있는지 육 안에 있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부주의하게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또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으로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는 40년 전에 실행했던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나의 가족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그때보다 매우 더 많은 관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나의 위치에 서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실행이 종종 다른 이들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것들을 나의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그녀와 그녀의 상황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말하려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을 언제 말하는 것이 합당한 때인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가 얼마나 기뻐하고 편안해하는가와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용을 보이는 것 안에 포함됩니다. 주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실 때 그분은 관용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 중 하나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일어난 일을 그분께 말하는 동안 인내 있게 들으셨습니다. 그 후 적당한 때에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관용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관용을 보인다면 그들은 양육받을 것이며 고침받고 자라도록 도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을 걸리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용의 부족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다른 이들을 손상시켰습니다. 뛰어난 부활 안에서 생활함. 나는 관용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4장 5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관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할 때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확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본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함에 대하여 말한 후에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관용이신 이 그리스도를 살아야 함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관용이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관용이신 그분을 사는 것은 참으로 뛰어난 부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